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모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다음 주에도 이 같은 본문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붙여서 강해 설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다루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또 공동체적으로도 아주 절실하게 찾고 붙들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서에는 두 개의 큰 산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격려하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산맥은 2장에 있었죠. 2장에서 믿음을 갖되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본질을 알고 있으며 그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태도와 또 어떤 깨달음 위에 서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그 첫 번째 산맥을 전 잘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또 본인이 무언가를 고백하려면은 다소 어려운 것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가져왔던 그 전형적인 그런 믿음 훨씬 이상의 것이 있구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믿음에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같이 왔다고 생각해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맞는다라는 말은 균형이 잘 맞아야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몸을 볼 때 어떤 기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그리고 또 피도 흐르고 호르몬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질병이 심각하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끔찍한 사건들 많이 보게 되죠. 호르몬 아주 미량이 부족한데 그것이 막 내 삶의 전체를 이렇게 막 빈혈이라든지 아니면은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해서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성경을 보는 태도라든지 또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이게 잘 갖추어야 할 그 균형 있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혼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신세계의 건강이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 하면 영혼의 질병은 몸의 질병만큼 본인이 인식하고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은 내가 고통을 느끼지만 내가 나만 고통을 느끼죠. 내 몸에 질병이 생기면. 그러나 내게 있는 영혼의 질병은 내가 아니라 상대를 고통스럽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를 메마르게 하기도 하고 또 파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자신의 불균형의 문제는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줄곧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행함은 또 어떤 행함이어야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의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곤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산맥을 맞이하면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오늘 6절의 말씀에서 제가 성경 이 설교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그리하면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그림을 좀 잘 그려야 하고, 그리고 그리하면의 신앙에 닻을 잘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리하면의 신앙과 좀 짝이 되는 그러므로의 신앙을 좀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시지 않아도 지금 들으시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홀로 행하신 일들을 잘 서술해 놓곤 하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어떤 마음 위에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으며, 그것을 성취하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어떤 만족스러운 조건과 영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을 서신서 앞부분에서 늘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것, 말하자면은 구원의 성취를 이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간이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연히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좀 메시아가 좀 죽으셔야 되겠네요. 그거를 먼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죠. 우리는 그런 일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아예 우리의 인식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뭔가 도움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행동 이전에, 훨씬 이전에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이 뭐 예수님이 흘러가는 어떤 인생 속에서 우연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죄가 없는데 우연히 붙잡히고, 그리고 오해받고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친밀하신 계획과 의도가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인생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섭리라는 말 굉장히 오묘하고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은 선한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가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논리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섭리 속에서 분명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허용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배경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의 완벽한 조건을 이루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도움이나 조언이나 어떤 것도 조금도 인간적인 것이 개입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서술하고, 그러나 그것을 성령 안에서 감동 있게 전하는 성경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 속에 있는 일이었구나. 내가 여기다가 앞으로 내 삶을 싣고 의지하고 그리고 투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갖게 되면, 그리고 이런 감동 속에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행동이 변하기 전에 존재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반부에서는, 서신서의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홀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반부에 대해서 도입할 때는 항상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런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의도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서신서의 항상 결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살라라는 것으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므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살면, 그러면 어떤 미래가 펼쳐집니까?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각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내가 어떻게 산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신다라는 그런 측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므로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그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나머지,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의 사건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떠한 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껏 우리가 원한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바람 정도? 그것은 너무 세속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재 이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인적으로 제공해 주신 구원의 성취의 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의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동기부여하고 활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측면으로의 삶이 공통적으로 겹쳐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삶이 구도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 속에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현대의 성도들과 또 교회에 깊이 좀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숙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중 동기부여를 주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것으로 나의 지금 현재의 삶에 동기부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란 말이 이제 생략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나이죠? 왜 그러나입니까? 지금 지난주에 우리 보셨죠? 야고보 공동체 교회에 이렇게 냉랭하고 텐션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그런 영적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벗됨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벗됨의 삶을 살면서,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난 안 믿는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니죠. 다 세상이 벗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런 일을,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죠. 겉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야고보는 분명히 봤죠. 아, 그들이 그렇게 지금 뭔가 합당하지 않은 생명의 흐름이 끊기고 그 교통의 복된 풍성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예배와 뭐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또 그냥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번듯하게 잘하면은 또 우리가 잘했다고 또 그렇게 스스로 자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따끔하게 지적했죠. 지금 이러한 영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욕대로 살고자 함이 있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야고보가 여러분들은 정욕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형벌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의도에서 정욕의 그 문제를 끌어냈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이들은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일단 가졌지만 그것이 씨앗의 형태로 너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깊이.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나지를 않으니까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의도와 열매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삶은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과 행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냥 묻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결정된 것처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기회가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교우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약속과 기대와 소망을 조금 더 그 실제에 가깝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말로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은 현재 그 삶에서, 정욕대로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죠. 정욕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뭐 문란해지고 뭐 도둑이 뭐 많아지고 불의가 많아지고 이런 거 물론 이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기쁨, 나의 플레저, 영어로 말하면 정욕이 플레저인데요, 플레저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정욕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뭐 이렇게 쭉 지금 몇 가지를 서술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말은 사실은 교만하지 않으면, 즉 겸손하면, 즉 그렇게 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도 그리하면의 신앙이죠.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일을 믿고 구원받는 그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자, 그리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 깊이 중심에 두고 추구하고 바라자 이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늘상 듣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엎어치나 미치나 넘어진 건 똑같지 않습니까? 다 이 말씀은 이모저모로 다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삶의 현장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귀신처럼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이렇게 힘들까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힘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오후 성서학교 예배 수요일로 옮겼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에 오면은 예배 1시간 반 정도 드리지 않습니까? 1시간 반 좀 남짓? 그것이 일주일이면 별 시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1년, 1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어마어마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 어렵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분은 정말 뭐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자 복음을 받아들일 분들 다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다 합치면은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러고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아흔 몇 세세요? 아흔 중반쯤 들어가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대를 보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준 그 사람 중에 5%만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면의 신앙이 너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선명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온통 가려진 채로도 그냥 자기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진보라는 것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0의 스피드로 가야 된다라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피드가 있긴 해요. 5, 3 그러면 결국은 이 정도 스피드로는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점점 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 바로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두려워요. 이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하면의 삶의 내용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불균형이 지금 균형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균형인 상태로 오래 가면 시간만 갈수록 더 피해는 커지고 상태는 나빠지겠죠.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업에 임하고 직장에서 또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거기에 이제 좋은 점수도 받고요. 거기에 또 더해서 교수님의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그만큼 대가를 받고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보너스도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한 것보다 더 채워주시네. 이런 정도의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에 만족하니까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은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뭐 주머니를 털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위해서 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학업에 임하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이런 정도의 고백이 따라와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야, 내가 지금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남들은 정말 이런 은혜는 못 받을 것 같다 라는 정도의 더욱 큰 은혜, 그 은혜의 체험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느끼는 그런 더욱더 큰 은혜. 남들이 가정주부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내 가정을 돌보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할 정도로 물론 다 있죠. 다들 그런 큰 은혜 체험하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꼭 나만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의 체험. 이것이 열려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축복의 세계를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제 여러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니까 아 상대도 나한테 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구니까 아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나한테 좀 못되게 구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 하나님 제가 좀 잘해서 좀 이렇게 저 사람들 좀 저한테 잘해주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뭐 친절하거나 무례하거나 그가 나에게 뭐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산다라는 그런 순종의 태도를 갖추고 그를 대했더니 그리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는 알지 못하는 어떤 풍성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끼고 받았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한순간의 경험으로 나가면 안 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물론 날마다는 불가능하죠. 때때로 저는 1년에 두 번, 세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 살면 체험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을 현실적이고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정도로까지 그렇게 채워지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더욱 큰 은혜의 속성입니다. 더욱 큰 은혜의 속성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이 불가항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세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초두에서 나눈 것처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힘으로만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차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죠. 그건 우리가 다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체험한 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의 차원에서 억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억제하시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작정하고 그로 가는 배를 탔죠.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막 일으키셔서 막 결국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알게 하셨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선원들에게까지. 그러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몰아가는 니느웨로 꼭 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억제하는 은혜, 억제하시는 은혜, 말하자면 제압하시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것을 원했을까요? 요나가 그런 거 원했을까요? 그런 거 원했으면 못하러 다시스 가는 배 탔겠습니까? 안 원했죠. 자기가 안 원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압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불가항력적인 이런 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시지를 못한다 라든지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그냥 평소의 간증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억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거기 아니면 안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있습니다. 야고보 교우들도 억제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식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체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더욱 큰 은혜입니다. Experimental Grace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고보가 염두에 둔 은혜의 차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 힘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우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죠. 구원받고 보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수준, 그 수준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여 머물고 있는 그런 행함 없는 죽은 믿음으로부터 벌떡 일어나 깨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성화되게 하고 성숙되게 하는 체험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은 수준으로 성화됩니까? 성숙해집니까? 절대로 아니죠. 다 다른 레벨에 있습니다. 뭐 그 레벨이 좋고 나쁘고 뭐 높고 낮고를 떠나서 다 다른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체험적 은혜를 수용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내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회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러면 나의 성숙의 수준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 훨씬 못 미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더욱 큰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거부할 수 있도록까지 허용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끝까지 존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제압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위 있게 대하시고 품위 있게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또한 품위 있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택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예를 구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일어나는 그것을 그 현장을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에헴 내가 영광 받았다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에는 그것은 즐거움과 희락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희락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세상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수준의 축복과 영광이 있더라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인간됨의 풍성한 길로 나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만일 이 더욱 큰 은혜가 불가항력적이고 제압적이고 그렇다면 모든 신자들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백사람이면 백사람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용도 거부도 다 허용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더욱 큰 은혜의 속성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힘이 없는 이유는 이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거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분명히 거두어질 날이 있겠지만 올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은혜의 때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 소원을 가지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의 정황들이 바뀌거나 새로워지거나 여러 일을 닥칠 때마다 내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면서 열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이 은혜에 대한 열망과 추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하면의 신앙의 원조세요. 뭐 사도들이 서신서를 쓰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분명하게 엄청나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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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그리하면의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이 그리하면에 눈을 뜨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두 군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로구나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또 이어서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상세 강해를 6절 이하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질까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망가집니까? 아닙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신앙 유지하고 그럭저럭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다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취함으로써 그것과 더불어 오는 삶의 힘, 삶의 활력이 난다라든지 예수님의 그 공로와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내 삶의 즐거움이 샘솟는다라든지 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역사와 또 나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그토록 큰 가치와 의미 이것은 주어지지 않죠. 더욱 큰 은혜가 임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더욱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가끔 원하지만 뭐 해보니까 별로 이렇게 즉각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시리에 찬 채로 무기력하게 이게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자신의 성실로 살아야죠. 내게 주어진 나의 자원으로 살아야죠. 나의 경험으로 살아야 하고 나의 지식으로 살아야죠. 근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점점 더 많이 달라고 구하게 되겠죠. 결국 무엇이죠? 정욕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것을 더 채워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니까요. 바로 그렇게 돌아가는 완전히 백슬라이딩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갈구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은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대처할 의욕과 그것을 통한 신령한 고대함을 갖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냥 현재 주어진 것들을 떼워버리고 그냥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떼워버리려는 그 한순간순간이 시간은 쭉 앞으로 전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리에서, 그죠? 새로운 의욕과 새로운 고대함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가 봐야 뭐 기껏해야 내가 좀 잘 되는 거,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거 이런 정도로 끝내버리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서는 아, 그래도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이것보다 세상도 더 흉흉해지고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이제 미국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더 앞으로 미래는 불투명하고 어두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그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말씀의 역사,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특세 기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아,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향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시는 수밖에 없고 성경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 말고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앞뒤 가릴 수 없는 어떤 그런 희생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기껏해야 지금 이 정도에 머물도록 은혜를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살아가면서 나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이 없나 잘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정도면 됐지 라는 판단은 내가 갈 수 있는 그 끝자락까지 이미 와버렸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넘어가지를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나 정도로면 된 거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차원, 그 수준 자체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아예 잊어버려져 있는 새로운 수준으로 가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얼굴이 화끈화끈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20대 때, 30대 때 얼마나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정말 교만이 딴 게 없구나. 그것이구나. 아직도 그 타성이 붙어 있어서 제가 그것의 올무에 빠져들 때마다 정말 그것이 보여지면은 너무나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런데 어떤 때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나 정도라면 됐지라는 그 생각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끝자락에 와 있는 거죠. 더 이상 새 것은 열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더욱 큰 은혜가 정말 말하자면 약속된 상과 유업과 보상이 우리에게 열리는가 그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욱 큰 은혜의 세계로 부르시면서 또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에 정말 매진하시고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과 교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분명히 내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주님 제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제 입술로 제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또 요구할 수 없었던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조건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구원에 합당하게 살면 어떠한 큰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을 부어주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면서 깨달아가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열려있다라는 사실에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리고 정말 흥분된 고대와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으로 겸허하게 읽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부어주시는 더욱 큰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정말 폭죽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